위원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 3권 분립이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정부 공무원사 홍콩 사무판공실은 어제 대변인 성명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은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 등을 포함해 중앙정부가 부여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가 여전히 국권을 구현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홍콩에는 3권 분립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중국의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이 지난 1987년 홍콩의 기본법을 만들면서 홍콩이 3권 분립에 적합하지 않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3권 분립을 주장하는 홍콩 야당 지도자들이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치에서 탈피하고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홍콩을 중앙통치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정치단체로 만들려 한다면서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휴일인 어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 교육에서 수백억 달러를 잃고 있다며 그들과 거래하지 않았다면 이런 손실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은 흥미로운 단어라면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미국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계약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올해 대선에서 재선되면 미국을 제조업 초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승으로 나타난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 민스크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도심을 행진하며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위에 참가한 야권 주사 인사부가 구금되며 추방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 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해 조직한 조정위원회 일원인 마리아 콜레니스 고관은 어제 민스크에서 복면에 쓴 남성들에 의해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나치 조정위원회 5명 중 2명은 구금됐고 1명은 추방됐으며 다른 1명은 폴란드로 도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자국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남성 5명에 대해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우디 국영통신은 어제 법원이 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사우디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형량은 자기 아들 중 한 명이 자신의 가족이 살인자들을 용서했다고 말한 이후 감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카쇼기의 자식이 사우디 왕실로부터 아버지 죽음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아그네스 켈러마드 유엔 특별조사관은 트위터, 이번 판결이 법적,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735만여 명을 달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630만여 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인도 428만여 명, 브라질 414만여 명, 러시아 103만여 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8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미국이 18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브라질 12만 6천여 명, 인도 7만 2천여 명, 멕시코 6만 7천여 명 등도 피해가 컸습니다. 독일 정부가 러시아 야당 활동과 독극물 의혹에 대응해 러시아의 송유관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장관은 지난 6일 알렉사이 나발니 독극물 테러에 대한 러시아 측 대응에 따라 노스트림2 송유관 건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노드스트림2는 독일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규모를 2배로 늘려주게 될 가스 송유관입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 사업의 재검토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러시아에 대해 야권 활동가 나발니 독극물 테러 사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인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오는 12일부터 베트남 정부 주재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는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인한 식량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 황해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20도, 최고는 14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1 내지 3미터, 서해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41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해 북한의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41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무그룹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강제실종 41건의 정보 요청과 별도로 북한의 긴급 청원과 서한을 각각 한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발송 시기와 사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서 관련 긴급 청원과 서한이 UN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과 공동으로 북한에 긴급 청원을 발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에 추방된 어민 2명의 거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실무그룹은 지난 2월 북한 당국에 1969년 칼기 피랍 사건과 이후 납북자 11명에 대한 처우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상투적이고 혐오스러운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실무그룹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여러 국가들의 관여와 협력 부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거론하며 제기된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 조사를 위해 2015년 5월에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관련 요청을 상기하는 서한을 북한에 다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국가가 개입된 실종사건 피해자 생사와 소재 확인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에 통보하면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 실종 사건은 지난 1년간에 41건을 포함해 모두 316건입니다. 이 가운데 48건은 여성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실무그룹은 1950년 한국전쟁 중 납북된 국군포로와 민간인, 1960년대와 70년대 납북어부, 1969년 칼기 납북 피해자,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으로 탈출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오는 12일부터 베트남 정부 주재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하는 것인데 앞서 한국 정부는 이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할 방침이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니혼 케이자이 신문은 7일 베트남 정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 외무상이 12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불참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구엔 콕 증 베트남 외무차관은 이날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리성건 외무상의 ARF 불참 통보 사실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리성건 외무상 대신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아태 지역 외교 수장들이 모두 모이는 다자 안보 협의체로 아세안 10개국 외에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북한 등 총 2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최국인 베트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이번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ARF는 북한이 참가하는 역내 유일한 다자협의체이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해 8월에도 불참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와 12일 열리는 ARF 등 회의를 통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ARF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에 위호준 베트남 주재 대사대리가 참석했지만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자신들이 바라는 선전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 리선권 외무상의 ARF 불참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주요 현안인 미중 갈등에 북핵이나 대북 제재 문제가 묻혀버리면서 북한이 선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그동안 미북 사이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온 아세안 무대를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제재 완화를 설득하는 선전의 장으로 활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자신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왔거든요. 제재를 갖다가 회피해야 될 때 또는 대화가 진행될 때 그러면서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해오긴 해왔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슈 자체가 사실상 뒤로 밀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관심을 덜 보인다고 봐야겠죠.
신 센터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자신들의 대미 노선을 정하겠다는 나름의 시간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미 외교전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미중 갈등이 이념과 체제 경쟁으로까지 번지는 과정에서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략적으로 호흡 조절에 나선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구도, 그다음에 최근에 미중 사이의 이념의 경쟁 구도에서 분명한 중국의 편을 들어왔다라는 뭔가 좀 기울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조금 호흡을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리 외무상의 불참에 대해 지난 7월 대미 메시지 공세 이후 잠잠한 북한 당국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지금은 신종 코로나 사태의 홍수와 잇단 태풍 피해로 북한이 내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화상회의로 진행된다는 점이 북한으로선 선전전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선전전을 하기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판단도 했겠죠. 네, 효과를 보기 어렵다. 사람들 쪽이 있는 데서 자신들의 입장을 얼굴 마주치고 눈 마주치면서 하는 게 북한의 방법인데 화상으로 뭐 그런 얘기하면 아무래도 집중도 확실히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신범철 센터장도 ARF 공식 회의는 다자 회의지만 이를 계기로 많은 양자 회의들이 열린다며 이번엔 화상 회의로 방식이 바뀌면서 북한으로선 핵 개발의 정당성과 제재의 부당성을 설득하는 양자 회의의 기회를 잃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회의는 작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재고된 대아세안 외교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탓에 남북 외교 당국 간 접촉이 불가능해졌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아세안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북한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자신이 과거 연애 편지라고 표현한 것은 풍자적인 표현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온 러브레터를 정말 그렇게 보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존 볼튼이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러브레터라는 표현은 분명히 풍자적인 것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전 보좌관에 대해 제정신이 아닌 얼간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를 아름다운 편지라고 표현하는 등 북한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베냉에서 중국 업체가 대형 동상을 건립하고 있다는 내용이 현지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실제로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이 동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나라 베냉의 매체 베냉플러스는 최근 온라인 기사를 통해 자국의 대형 동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건립 중인 이 동상은 높이가 약 30m로 중국의 베이징 후아시 상친 문화예술회사가 디자인과 건설 작업을 진행 중이란 내용입니다. 동상은 베냉이 세워지기 이전 왕국인 다호메이에서 용맹을 떨친 것으로 알려진 여군 부대 다호메이 아마존의 여군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냉플러스는 이 동상이 베냉의 강력한 정체성을 상징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상을 건립 중인 주체가 중국 업체가 아닌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최근 비회에 동상 건립의 주체로 소개된 중국 업체는 만수대 창작사가 허위로 내세운 회사라며 실제 동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만수대 측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동상 건립 현장에는 북한 측 직원들이 관리와 감독 역할을 하며 상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혹은 해외 법인격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유엔과 미국 등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업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번 동상 건립은 동상의 여러 부분들의 주물 작업을 미리 해외에서 진행한 뒤 이를 베냉으로 옮겨와 조립을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 주물 작업이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현재 동상은 약 90%의 공정이 완료됐으며 여성 용사가 왼손에 창을 쥔 채 한쪽을 응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완공식이 개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오이는 이번 동상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베냉 정부와 외무부, 유엔 대표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번 동상 건립이 만수대 창작사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에 의해 진행되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설령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과의 연계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동상 수출은 금지되고 북한 노동자들도 지난해 12월까지 송환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동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은 이듬해인 2017년에 채택된 결의 2371호를 통해 제재 명단에 올랐고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귀환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BOA가 이번 사안을 최초 취재하기 시작한 지난 7월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베냉 정부에 동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BOA는 유엔 관계자에게 추가 질의를 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제도적 취약성을 악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민간단체인 애틀란틱 카운실이 3일 콩고 민주공화국 내 대북 제재 회피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현지의 취약한 금융체계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조사단체인 센트리의 조은대로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동상 제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양방향 제재 위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o in this case, we have North Koreans building statues, which they are not allowed to do according to current EU and UN sanctions regimes.
북한은 UN 안보리 등에서 금지한 동상 제작에 관여했고, 민주콩고 지방당국은 공공자금을 이용해 동상 제작 비용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사안을 통해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국제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콩고의 제도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대로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앞서 대로서 연구원은 지난달 북한 국적자 두 명이 민주콩고에서 콩고 아콘데라는 사업체를 설립해 동상 제작 사업을 진행했고 당국의 직간접적인 도움으로 현지은행의 달러 거래 계좌를 개설해 국제금융망에 접근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일 호에는 북한의 조형물 공급과 판매,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로소 연구원은 동상 제작 사업에 참여한 북한 국적자 두 명이 북한의 공무여권으로 알려진 이른바 PO여권을 소지했다며 이는 북한 당국이 이 사업에 관여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민주콩고 금융 전문가이자 시민 활동가인 플로리베르트 안줄루니 씨는 자국 내에서 국가 차원의 신분 확인 제도가 미비해 비공식 서류를 이용한 금융 거래가 어렵지 않으며 관리 감독 체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콩고 전문가인 애틀란틱 카운실의 피에르 앵글버트 선임연구원은 2018년 설립된 북한 업체가 지방정부의 조달 사업에 연이어 참여한 것은 북한 측과 현지 당국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의 비확산 금융 전문가인 달리아 돌지코바 연구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초점을 맞춘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ut I think it is important to differentiate sanctions evasion in the PF context from terrorist financing and money laundering because
별도의 범죄 행위를 동반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 금융 지원과 달리 동상 제작이나 식당 운영 등과 같은 대북 제재 회피 활동은 현지에서 위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나 제재 대상자가 이런 활동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위장 회사를 앞세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부 당국 차원에서 제재 회피 활동에 초점을 맞춘 비확산 금융 규제를 수립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또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의 활동과 달리 이번 동상 사업 수익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자금으로 사용되는지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운영 방식과 철저한 감시 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면서 동상 제작 관련 수입은 강력한 제재 체제 아래에서 북한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라고 돌지코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되파는 형태의 역외 가공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산업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외 가공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북한이 주력해온 대중 수출 형태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역외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2019년엔 40%로 올라설 정도로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역외 가공은 중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의 인력과 생산 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한 뒤 이 물품을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북한과의 무역을 기록할 때 역외 가공을 비롯한 각 무역 종류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비중이 크게 늘어났던 역외 가공이 올해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은 국경 무역이 97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역외 가공은 885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북한의 역외 가공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5116만 달러의 17%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던 올해 초 일찌감치 국경을 봉쇄했는데 이때 역외 가공을 비롯한 기존의 산업들을 통한 수출도 상당 부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역외 가공 분야의 수출 감소가 북한 경제의 여러 분야에 타격을 입히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장 북한 노동자들의 수입이 끊겼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nd that would be a pretty effective way to employ a lot of North Korean workers and get them some pay for it.
브라운 교수는 중국의 물품을 대신 생산해 판매하는 역외 가공 방식의 수출은 북한 입장에선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역외 가공 분야에서의 수출이 줄어든 건 그만큼 북한 내 공장이 운용되지 못했다는 의미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 같은 수출 형태가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원료비 등을 감안할 때 북한 정권에 큰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이득이 있었다는 추정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북한 내 실업률이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Definitely whoever was making these things is out of a job for now. Just like the textile workers got thrown out.
누구든 해당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현재 직장을 잃었을 것이란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과거 대북 제재로 섬유 등의 수출이 중단됐을 때도 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잃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역외 가공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모두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대중 수출 목록 상위권에는 손목시계와 가발, 속눈썹, 장난감, 신발, 가죽류 제품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들은 유엔 안보리가 금수품으로 지정한 품목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본격적으로 제재가 가시화된 2018년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령 신발의 경우 2016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21만 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00만 달러로 2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역외 가공 방식의 수출이 외화벌이는 물론 북한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y importing components of watches and wigs that they then produce for the domestic market, it would have reduced.
북한이 손목시계나 가발 등의 재료를 수입하면서 내수 시장용 물품도 동시에 생산할 수 있고 이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비용을 아끼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단순히 북한의 역외 가공 상품의 수출을 중단한 것뿐 아니라 내수에 필요한 물품의 재료 수입까지 줄이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주장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제재 이전에도 역외 가공을 통한 외화벌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역외 가공 품목이었던 의류가 섬유 수출을 조항으로 담은 안보리 계류로 막히면서 손목시계와 신발 등 비제재품으로 대체된 겁니다. 다만 이들 대체품들이 섬유를 통한 수출액을 채우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섬유를 들여와 완성된 옷 형태로 중국으로 재수출했는데 2016년까지만 해도 이를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7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대북 제재로 역외 가공 비중을 늘렸지만 비중만 늘었을 뿐 여전히 제재로 인한 수입 급감 현상은 해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해당 분야 수출이 계속 성장세에 있었던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This could be a big growing industry for North Korea. And that in the future you might look out 5 or 10 years from now and see a whole lot of thi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춤하긴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 입장에선 이 분야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엔 이 같은 조립 방식의 산업이 북한 전역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과거 동남아시아 국가나 한국과 타이완 등이 성장한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최정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의를 갖습니다. 최 차관은 9일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차관 협의에선 미한 관계 전반과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최 차관은 카운터파트인 비건 부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미한 동맹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은 또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의 줄리 정 서반구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한국계로서 미국을 대표해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를 밝혔습니다. 정 부차관보는 북한 관리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짜 미국인이냐고 묻던 경험을 소개하며 미국 외교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줄리 정 미 국무부 서방구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24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부차관보의 소회는 미국 외교관 협회가 발행하는 9월호 저널에 진짜 미국 외교관 되기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 담겼습니다. 미국 외교관 협회는 1만 7천여 명의 전현직 미국 외교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1996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정 부차관보는 첫 해외 근무를 중국 광저우에서 했습니다. 당시 비자, 즉 입국사증을 발급해주던 정 부차관보는 비자를 거절당한 중국인들이 자신에게 진짜 미국인과 얘기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수백 번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의 근무할 당시에는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다며 북한 관리들은 회담 테이블 건너편에서 자신에게 한국어로 진짜 미국인이냐고 물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 부차관보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북한 출신이며 그 손녀가 이제 북한이 제국주의라 칭하는 미국 외교관인 것을 북한 관리들이 알고 있을지 궁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관리들이 소주를 함께 마시고 노래기계로 노래하면서 자신에게 그 미국인들에 대한 분통을 터뜨리곤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차관보의 여러 차례 방북 중 특히 2002년 10월 방문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강석주 제1부상과 회담했을 당시 6년차 외교관이던 정 부차관보도 배석했습니다. 강석주 제1부상이 사실상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당시 회담에서 정 부차관보는 데이비드 스트로브 당시 국무부 한국과장과 김동현 국무부 통역과 함께 직접 들은 한국어를 복기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북한 측 통역은 최선희 제1부상이었습니다. 정 부차관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KEDO를 담당했었습니다. 태국 주재 경제참사관,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관 차석대사, 국무부 일본 과장을 지내고 2018년 11월 서반구 담당 수석 부차관보에 임명됐습니다. 정 부차관보는 진짜 미국인이냐는 질문 외에 진짜로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캘리포니아 출신이라는 답이 충분하지 않아 가족의 이민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5살이던 해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고 아버지는 엔지니어 공장에서 시간당 4달러를 받고 일했지만 이제는 그 회사의 대표가 됐으며 어머니는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접시를 닦다가 도서관 사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정 부차관보는 외교관 생활 중 실속 있는 일을 다른 동료들한테 빼앗기거나 회의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취급을 당한 경험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국무부를 사랑하고 미국에 헌신한다는 목표를 가졌으며 기독교 신앙에 의지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민자 출신인 자신과 다른 동료들이 국무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줄과 날줄이며 다양한 생각과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협상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차관보는 자신의 기고문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미국 외교의 힘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조지타운 대학의 외교학 연구소 간담회에서도 미국 외교관들의 다양성을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But I didn't take that as an offense. I took it as an opportunity. It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share. I am from Korea. I'm not from the United States. But my family came with nothing. We had no connections, no network.
정 부차관보는 해외 당국자들은 자신을 기록원이나 찻따르는 사람으로 짐작하고 자신의 실제 직책을 받아들이기까지 몇 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런 상황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출신이고 미국 출신이 아니며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없이, 연고도 없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기회를 잡아 성공했는데 그것이 진정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정 부차관보는 현재 국무부 고위 외교단에 속해 있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외교협회와 대학원생들의 국무부 입성 경로인 피커링 랭글 펠로십의 선임 고문으로 후진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북한 모두에 인도적 지원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한국 내 북한군 포로수용소를 160차례 방문해 수감자들에게 식량과 담배를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의사결정 기록을 70년 후 공개하는 원칙에 따라 최근 한국전쟁 기록물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스위스 공영매체인 스위스인포는 5일 입수한 자료를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북한 당국 모두의 전보를 보내 지원을 제의했지만 북한 외무성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ICRC는 1949년 새롭게 확대 보완된 4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인도적 지원, 억류 수감자 등 포로와 민간인 보호 활동을 위해 이런 지원 제의를 했으며 당시 남북한 정부는 모두 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쟁 발발 다음 날인 26일 지원 제의를 바로 수용해 7월 3일 프레데릭 비에리 초대 한국 대표가 한국에 도착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국제적십자위원회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그러나 북한 당국의 무응답으로 새로 임명한 북한 담당 요원들이 소련을 거쳐 북한 입국을 시도하고 홍콩에서 북한 비자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엔 당시 전쟁 포로와 피난민 상황을 설명한 비에리 대표의 전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들은 대부분 18살에서 20살로 일주일 정도의 군사훈련과 1, 2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채 일부는 무장도 제대로 못하고 전쟁에 투입됐으며 체포될 경우 고문을 받거나 사살됐다는 내용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단은 북한군 포로들에게 쌀과 보리, 담배를 지원했다며 당시 부산의 포로수용소에서 담배를 받는 북한군 장교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비에리 대표는 또 공군과 의사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통해 북한군에 체포된 미군 포로 150명에서 200명의 행렬, 이 가운데 일부가 반자본주의 현수막을 들고 있었으며 모두 상태가 나빴고 일부는 구타를 당한 것처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적십자 관계자를 통해 피난민 60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가구당 5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당시 실질적인 생활비의 5분의 1 정도였지만 생존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에리 대표는 또 1950년 7월 21일에 보낸 전보에서 선전물이 너무 많아 언론 보도를 신뢰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가족에 대한 학살은 이 시점까지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에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연합뉴스를 통해 전쟁 기간에 포로와 피난민들을 지원하는 사진을 일부 공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해나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나 김씨의 여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Remember morning
always comes. 시카고에 도착해 탈북 남성과 새로운 가정을 이룬 해나 김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1년 동안 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던 일이 바로 네일 아트 분야였습니다. 네일 아트는 고객의 손과 발, 손톱, 발톱을 관리해주는 일인데 마사지를 해주고 손발톱에 아름다운 도안을 그려놓고 색을 칠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해나 씨는 시카고에 도착하고 1년 후부터 한인이 운영하는 네일 아트샵, 손발톱 전문 미용실에서 기술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손톱 자르는 거, 쉐입 잡는 방법, 또 큐리클 자르는 방법. 큐리클 자르면은 이게 그 손톱하고 스킨 사이에 자라나오는 스킨이 있어요. 그 스킨을 큐리클이라고 하는데 그 큐리클을 어떻게 따는가에 따라서 이 큐리클 라인, 손톱 주변에 이 라인이 이뻐지는 거예요. 손톱 자르고 쉐입 만드는 방법, 예, 또 큐리클을 자르는 방법, 그리고 색깔 칠하는 방법, 이걸 처음에 초보는 들어가서 그걸 배우거든요. 그 기술자들이 가르쳐주고 또 주인도 가르쳐주고 또 하다 보면은 저희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또 다른 테크니션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거죠.
손발톱에 대한 기술뿐 아니라 고객과 1대1로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에 맞는 예절과 자세도 배웁니다.
그리고 손님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 손님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회피해야 되고 또 인사를 나눠줘야 되고 또 마사지를 하는데 그 마사지하는 동안에도 또 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줘야 되고 이게 보통 서비스가 매니큐어 하는 경우 30분, 예, 페디큐어 받는 동안 30분 이게 그 시간 안에 손님을 최대한 손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예, 편하게 하게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저희들이 의무거든요. 또 손님이 요구하는 손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예, 쉐입이 어떤 모양을 잡기를 원하는지, 컬러를 어떤 걸 바르고 싶어 하는지, 또 마사지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하는지, 이걸 저희들이 먼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보면서. 또 손님이 요구하는 걸 따라서. 예,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인 고객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니만큼 기본적인 영어 회화는 필수.
그때 처음에 알게 된 게,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인사를 나누는데, 저희들은 건강에 대한 인사를 많이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날씨를 가지고 많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인사가. 오늘 날씨가 어땠어? 나는 저번 주에 어디를 갔다 왔어? 여행 갔다 왔어?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인사를 나눠주고 또 그 손님들하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에 저도 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 미국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럼 여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줘야 되겠네. 아, 손님들은 미국 손님들이 쇼핑을 많이 다니네. 그럼 이 주변에 어떤 쇼핑몰들이 있어서 손님들이 다니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같은 거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다 삶에서 늘 저희가 하는 일상이니까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그 대화가 힘들질 않는 거예요.
혜나 씨가 한마디 던지면 손님은 10마디를 하니 자신은 그저 운을 띄워주고 손님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인데 굳이 유창한 영어가 아니더라도 고객을 상대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혜나 씨에게 역시 익숙한 일이 돼갔습니다. 일이 익숙해지면서 경력은 따라오고 임금도 조금씩 올랐는데요. 당시 하루 10시간 일한 초보 기술자의 하루 임금은 100달러 미만인 수준.
예, 그때 초보 때는 35불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보통 팁도 그 정도로 됐었거든요. 35불부터 40불? 예, 하루 비가요. 70불, 80불 정도 팁까지 하면요. 예, 하루 그 정도로 됐거든요. 손님들 같은 경우 보통 말을 받는 손님들이 잘 주고 가면 10불씩 주고 가는데 그게 이제처럼 잘 받을 때는 그렇지만 못 받을 때는 또 5불 정도로 받고 예, 그리고 그때는 초보였으니까 손님 자체를 또 많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손님들을 주니까 그때는
moneyusnews.com과 구직 전문 사이트인 jibrecruiter.com에 따르면 미국 내 네일 아티스트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 2018년 2만 6천 달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머리와 피부를 관리하는 헤어와 스킨 전문가는 3만 6천 달러의 연봉을 올렸습니다. 시간당 임금 평균이 12달러에서 17달러 정도고 여기에 봉사료인 팁을 고객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혜나 씨는 기술자들의 실력과 경력이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수익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실력을 키우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문화 충격으로 네일 아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컸던 때와 달라진, 다시 말해 일에 대한 흥미와 의미를 찾아간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네일 일에 대해서 마음의 안착을 가지게 됐고, 또 재미를 가지게 됐고, 또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고, 집에 들어오면 종이장에다가 막 칸을 그려놓고 색깔을 칠해보고, 또 그리고 막 밤에 자지 않고 그 열심히 잘해볼 생각, 그리고 또 큐리클 어떻게 따면 이쁠까, 큐리클 어떻게 따면 손님 손에서 피가 안 나올까, 또 어떻게 하면 마사지를 하고 손님한테 어떻게 웃어주면 손님이 좋아할까, 또 제가 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매일매일 그 생각 속에 일 나가도 재밌고 집에 와도 재밌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에 대한 열정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또 제가 처음에 네일 가게 같은 거는 손님 발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 제가 기술이 나아진 데 따라서 또 손님 손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돼가는 게, 그게 저한테도 물론 그게 제 본인한테도 업그레이드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기술을 터득을 하면서 또 미국에 대해 문화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아가게 되고, 예, 이제 더 높은 단계를 나아가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서부터 정말 재밌어지고, 1년 돼서부터 정말 아 이거 내가 내일 빨리 배워서 내일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게 됐고요. 파악이 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해보곤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려면 일반 테크니션으로 있을 때도 우리가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오너를 자기 가게를 차린다면 라이센스 없이는 그거는 예,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라이센스 딸 생각을 했었고.
처음엔 욕심뿐이었고, 사실 자격증이 없는 기술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지면서 네일 아트샵을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나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루 10시간 꼬박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갔습니다.
저는 다 어려웠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번 첫 수업을 갔다 왔는데 처음 공부할 때부터 너무 이 스트레스가 꽉, 그냥 그 영어가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머리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영어가 안 돼서 영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네일 라이센스 같은 것도 다 테크닉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영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우기 암성하기가 힘들고.
건강한 체력이 아닌 데다 7일 내내 일하며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남들보다 시간은 더 많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해나 김씨. 두 번의 고배를 마시고 세 번째 시험에 통과해 2017년 Licensed Nail Technician, 미 정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네일 아티스트가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해나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최고는 14도에서 27도의 분포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 26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5도. 신의주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5도. 강계 비 내리고 최저 14도, 최고 21도. 해주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5도. 사리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 최고 26. 함흥은 맑겠고 최저기온 15도, 최고 27도입니다. 장지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19도. 해산은 흐리고 최저 12도, 최고 20도.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6도. 청진은 구름 많이 끼고 최저 15, 최고 25. 선봉 흐리고 최저 16, 최고 24.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3m, 오후에는 1 내지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4m로 높게 일고 오후에도 역시 1 내지 3m로 높은 편입니다. 서해 구름 많고 앞바다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 삼권 분립이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 산하 홍콩 사무판공실은 어제 대변인 성명에서 홍콩의 고도자치권은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 등을 포함해 중앙정부가 부여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가 여전히 국권을 구현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홍콩에는 삼권 분립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이 지난 1987년 홍콩의 기본법을 만들면서 홍콩이 삼권 분립에 적합하지 않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홍콩 야당 지도자들이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 통치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홍콩을 중앙통치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정치단체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휴일인 어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백억 달러를 잃고 있다며 그들과 거래하지 않았다면 이런 손실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은 흥미로운 단어라면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미국 기업들은 연방정부 계약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올해 대선에서 재선된다면 미국을 제조업 초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승으로 나타난 대선 결과에 항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 민스크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도심을 행진하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위에 참가한 야권 주요 인사 일부가 구금되거나 추방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 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해 조직한 조정위원회 일원인 마리아 콜레니스코바는 어제 민스크에서 복면에 쓴 남성들에 의해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나머지 조정위원회 6명 중 2명은 구금됐고 1명은 추방됐으며 다른 1명은 폴란드로 도주했습니다. 한편 조정위원회 지지자들은 벨라루스 당국이 야권 지도자들을 철권 통치로 단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자국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남성 5명에 대해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우디 국영통신은 어제 법원이 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사우디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형량은 카쇼기 아들 중 한 명이 자신의 가족이 살인자들을 용서했다고 말한 이후 감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군 매체 알자지라는 카쇼기의 자녀들이 사우디 왕실로부터 아버지 죽음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73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630만여 명으로 전체 23%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인도 428만여 명, 브라질 414만여 명, 러시아 103만여 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8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미국이 18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브라질 12만 6천여 명, 인도 7만 2천여 명, 멕시코 6만 7천여 명 등도 피해가 컸습니다. 독일 정부가 러시아 야당 활동과 독극물 의혹에 대응해 러시아의 송유관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6일 알렉사이 나발니 독극물 테러에 대한 러시아 측 대응에 따라 노드스트림 2 송유관 건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노드스트림 2는 독일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규모를 두 배로 늘려주게 될 가스 송유관입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 사업에 재검토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나발니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고 프랑스 AFP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8일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맞서기 위한 민주국가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수도 타이베이에서의 자국 고위 관계자와 서방 외교관들이 타이완이 민주주의를 권위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서의 최근 군사행동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타이완은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서부 국경지대에서 상대방이 먼저 위협 사격을 가하며 도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서부전구 장수일이 대변인은 8일 인도군이 전날 협상을 위해 나온 중국군에 먼저 총격을 가했고 중국군은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의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